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0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살인을 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또 얼마나 생각과 말로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죽이는 법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 사람도 나의 형제요 누이이며 하느님의 사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이자 하느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약하고 상처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뒤에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얼마나 상처입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며 그로써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의 처지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얼마나 타인이 갖는 마음과 심정에 열려 있습니까?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이 말씀에는 어떻게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가 너에게 아무렇지도 않느냐 하는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 형제 마음이 그러하거늘 어떻게 너의 예물을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원한 품은 형제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처 입고 피해를 입은 형제가 그 일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은 가해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면하고 있을 뿐 잊으려고 했을 뿐 그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감수성을 키울 것을 그리하여 상대가 나에게 갖고 있는 감정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힘든 일은 자녀가 서로 싸우고 불화로 다투는 것일 것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마음은 모든 일을 향해 있습니다. 그중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상처입은 자녀의 마음에 가장 큰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우리 안에 감수성이 발휘되어서 상대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서운함과 어려움, 주저와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고민, 근심과 걱정거리를 잘 알고 계시며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며 상처를 싸매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마음을 깨닫고 그분 도움에 힘입어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어루만지며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감수성 풍부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일본 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1세기 마렵 이스라엘의 유대교 학자들은 구약 성서인 히브리어 성서를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누어 목록을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을 제1경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이방인 지역의 유대 공동체가 그리스어로 번역해 쓰던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 성서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권의 성서가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히브리 경전 외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 다니엘, 에스델 일부, 토비트, 유빗, 마카베오 상하, 지혜서, 집회서 등을 제1경전으로 분류하고 제1경전과 함께 성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을 외경이라 하여 제외하고 히브리 경전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권수에 있어 일곱 권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분 글이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유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2013년 9월, 결혼을 2주 앞둔 무렵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던 장인 장모님께서 귀국하셨다. 몬트리올에서 같이 살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간 지 5년 만에 들려온 결혼 소식에 지구 반대편에서 축하는 하셨지만 내심 궁금한 점도 많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을 것이다. 당시 우리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다. 신혼집을 고민하다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동교동에 위치한 30년 된 빌라에 12평 남짓한 작은 방 두 개짜리를 전세로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 10년 넘게 방 하나짜리를 전전에 살아온 우리 둘에겐 모자람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막상 장인 장모님께서 캐나다에서 오신다고 하니 나도 아내도 신경이 쓰였다. 우리는 주말 내내 집을 열심히 쓸고 닦고 최대한 집이 넓어 보이도록 가구 배치도 다시 해두었다. 그날 저녁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장모님과 멋지게 수염을 기른 장인 어른이 우리의 신혼집에 도착하셨다.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인사를 마치고 잠시 신혼집을 둘러보던 장모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홀로 떨어져 지낸 딸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작고 초라한 신혼집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밝게 인사하는 딸과 사위가 대견스럽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늘 상대를 사려 깊게 배려하는 장모님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었던 말임을 느낄 수 있었다. 뼈때리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만약 그때 장모님께서 재현아, 신혼집이 왜 이렇게 초라하니 속상하게 라고 말하셨다면 아마도 그 순간이 내게는 두고두고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모님은 신혼집이 초라하다는 말 대신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고 표현하셨고 덕분에 아내와 나에게 그날은 장모님께 죄송하고도 고마운 순간으로 남아있다.
저 윤영선 작곡의 신앙고백 제1번 긴 기도문을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이 연주하게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그레고리오 여성 성가단이 성모성 아베 마리아를 우리말로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선율을 손상하지 않으며 우리말로 연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방송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4월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한다고 교황청이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4월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카메룬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교황의 아프리카 방문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콩고 민주공화국과 남수단을 방문한 뒤로 처음입니다. 특히 알제리는 교황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교황은 아프리카를 찾아 카톨릭과 이슬람 간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카톨릭 신자의 약 20%가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6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가경자로 선포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경자는 교황청의 15 심사에서 성덕이나 순교 사실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에서 붙이는 존칭입니다. 가경자가 된 이들 중 한 번의 기적이 인정되면 복자, 두 번 이상의 기적이 검증되면 성인으로 각각 추서됩니다. 교황은 스페인 방문 기간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이 거쳐가는 스페인령 군도 카나리아 제도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8일에는 유럽의 소국 모나코 공국을 방문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윈스턴 피터슨은 에어 뉴질랜드의 재정 손실에 대응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 맹목적 이념에 기반한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트당은 총리가 올해 선거에서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회사의 과반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인 피터슨은 매각을 제안하기 전에 정치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에어 뉴질랜드가 12월까지 6개월 동안 최종 손실 4천만 달러를 기록하자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 매각 아이디어를 제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매각에 대한 질문을 일축하며 이번 임기 동안에는 자산 매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퍼스트는 오랫동안 국유 자산 매각에 반대해왔습니다. 피터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어 뉴질랜드가 정시 운항을 개선하고 지역 노선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항공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분을 매각하자는 요구는 경제적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동 빈곤 활동가들은 뉴질랜드 통계청 스탯스 뉴질랜드 새로운 자료를 발표한 이후 많은 가족들이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삶의 필수품이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아동 7명 중 1명이 물질적 결핍 상태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위원회는 통계청의 데이터가 2025년에 물질적 결핍 상태에 있는 아동 수가 16만 9,300명으로 2022년 12만 1,800명보다 4만 7,500명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마드는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절반은 부모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해 있다며 아이들을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충분한 임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빈곤 행동 그룹 Child Poverty Action Group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아이작 건스는 그들은 전기요금과 임대료를 지불해 불을 켜고 집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동시에 푸드뱅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나라에서 누구도 그런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현재 통계가 충분치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동 빈곤 감소 담당 장관 루이스 업스턴은 아동과 청소년 전략에서 아동의 물질적 결핍을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근로 세액 공제, In Work Tax Credit와 보육비 지원 정책인 Family Boots 도입 등 키위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스태티스틱 뉴질랜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하는 저소득 가구 5가구 중 3가구가 소득의 최소 4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 11명 중 1명은 물질적 결핍, material hardship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 재정 통계 담당자 빅토리아 트렐리빙은 점점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식비, 의료와 같은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 소득이 부족하거나 겨우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아동 빈곤 데이터와 함께 가계 소득 및 주거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 중 4.6%가 자신의 소득이 부족하다고 또는 겨우 충분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전년도 38.5%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전체 인구의 9.1%가 물질적 결핍 상태의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구가 물질적 결핍 상태로 분류되려면 사람들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18개 항목 중 7개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 더 저렴하거나 적은 양의 고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주거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차 가구는 평균적으로 주당 505달러 50달러를 임대료로 지출했습니다. 평균 주간 임대료는 9%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상승률 8.8%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차 가구 중 55.2%는 자신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겨우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 55.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구의 총 모기지 상한액은 1년 동안 4.9%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이자 비용 상승이었으며 주당 이자 비용은 2024년 423달러 40센트 달러에서 2025년 452달러 10센트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원금 상한액은 변동 없이 주당 252달러 60센트 달러였습니다. 모기지를 상환 중인 가구 중 38.9%는 식비, 의류, 주거비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 소득이 부족하거나 겨우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 34.6%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72,600달러 미만인 저소득 가구 중 모기지 보유 가구의 60.6%, 임차 가구의 57.7%가 소득의 최소 4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리빙은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부담 능력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대료나 모기지를 지불하는 저소득 가구 5가구 중 3가구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NZ 뉴질랜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은 미미한 출발로 시작했으며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프로퍼티 포커스 보고서는 주택가격은 올해 들어 약한 흐름으로 시작했으며 상승 모멘텀이 거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으며 고빈도 경제활동 지표는 견고하고 소비자 신뢰도는 정상화되고 있으며 순이민도 저점에서 조심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나 강한 주택 공급, 기준금리 OCR 인하가 아닌 인상될 가능성, 그리고 올해 선거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을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 모기지 금리가 임대 수익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촉진할 요인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ANZ는 뉴질랜드 최대 주택대출은행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ANZ의 총 주택대출 규모는 약 1,140억 달러였으며 총 자산은 2,10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달 ANZ 경제학자들은 2026년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기준 5%에서 2%로 낮췄으며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약간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Boy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피,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조현병은 뇌의 신경망이 마치 조율되지 않는 현악기처럼 균형을 잃고 혼란 상태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국가나 인종, 문화권과는 관계없이 인구 100명 중에 한 명은 일생에 한 번 조현병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가 약 50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2024년 기준 실제로 조현병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증상의 고통보다 사회적 편견의 시선이 조현병 환자에게는 더 무겁고 두려운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움츠린 조현병 환우들이 스스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료 집단 상담을 통해 회복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신 박송희 심리치료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편견과 오해의 시선이 두려워 쉽게 세상 밖을 향하지 못하는 조현병 환우들, 그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딜 수 있도록 함께 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6년간 조현병 환우들과 함께 무료 집단 상담을 해오고 계신 박소미 심리치료사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박소미 심리치료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미 심리치료사입니다. 저는 주로 조현병 청년들을 만나는 상담자인데요. 특별히 튜닝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무료 집단 상담을 하고 있고 조현병 당사자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심리치료사입니다.
사실 뭐 그 병 이름이 뭐 요새 그렇게 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마나 등등의 뭐 조현병 얘기도 나오고 그 증상을 보여주는 그 드라마에서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딱 조현병이 어떤 질병인지 딱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조현병은 뇌의 질환인데요. 뇌의 질환이다 보니까 사고나 감정, 지각, 행동까지도 기능의 장애를 받고 있는 뇌의 장애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합쳐져서 이 질환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조현병이 다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뭐 없었는데 갑자기 발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사실 뇌의 질환이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요인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병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확률이 85%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취약한 뇌를 가진 어떤 당사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뇌가 취약해진 뇌가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는 게 주된 의견이죠.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보게 되네요. 만약에 청소년기에 그것이 많이 발발한다고 한다면
네네.
사실 뭐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그것을 좀 발견해 주면 네. 이 아이한테 빨리 발견해서 도움이 되긴 하겠죠.
네,
그렇다면
너무 도움이 되죠.
그럼 증상들이 뭘까 있을까? 한번 그들이 이제 부모나 그 학교 선생님이나 그 아이를 좀 만나는 사람들이 아, 이 친구 아니라고 하는데 좋은 병인 것 같아 라는 그런 거를 증상이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모르셔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증상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되게 우울과 비슷한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과 비슷하다.
네네. 일단은 굉장히 처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고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갑자기 하락을 한다던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별로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변화들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누군가가 자꾸만 나 욕하는 것 같아. 제가 나를 수군거리고 있네. 제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피해망상적인 증상들이 조금씩 보이게
환각인가요?
되죠.
환각인가요? 그냥 피해망상인가요?
약간의 피해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소리를 내는 것 같지.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자꾸 뭔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네. 이런 약간의 환청과 같은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잔잔한 정신증의 증상들이 계속 동반이 된다면 이거는 조기 정신증 증상이네라고 파악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증상을 보이면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정신 상태가 약해서 그래라고 하거나 네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라고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증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가짐의 문제로.
의지의 문제.
네, 그 티브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사실 이게 오해예요. 이 조현병이 마음의 의지나 나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발현된다라고 보는 사실 오해이고요. 이 질환은 앞서 말했듯이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뇌의 취약한 부분이 또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보는 또 시선이 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사실 뭐 이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교정하려는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어 태도가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는 교정하고자 하는 네, 마음인데 네. 그거는 그걸 증상으로 보게 되면 교정은 뭔가 변화가 있지만 증상은 알아줘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완전 다른 조건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조현병 환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저는 이게 제가 상담하면서 또 이분들 만나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 조현병 당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고립입니다.
고립.
네. 어떤 병의 증상일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들이 워낙 환청, 환시, 망상이 너무 심하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고립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유는 조현병은 한 사람을 가두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현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사회와 고립이 됩니다. 내가 조현병 환자네? 라는 그 인식 자체, 사회 인식 자체가 그 사람들을 자꾸 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가두게 돼요. 내가 그냥 조현병 덩어리로 인식이 되고 나라는 존재는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자존감이나 본인들의 그런 오리지널 디자인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어쩌면 병의 증상보다 가장 큰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립된다는 느낌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 때문에 나는 피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환청이 된 것 같으니까 남들이 날 이상하게 봐서?
그런 것도 사실 있죠. 이 증상 자체도 고립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만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나만 듣고 근데 남들은 자꾸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뭔가 너 이상해 라는 말을 하면 나 이상한가? 아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거 들리는데
분명히 들리는데
그러면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게 내가 좀 정상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쩌면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리고 보이는 걸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억제가 됩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냥 참는 거죠. 모든 나의 어떤 증상들을.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고립에 또
그러면 고립되죠.
거죠.
왜냐면 그쵸. 어차피 사회의 시선도 있지만 네. 어차피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걸 굳이 얘기해서.
그렇죠. 이해받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을 계속하게 되니까 점점 더 또 그런 의미에서도 고립에 빠지게 되는.
그 일단 뭐 6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일을 한 지. 그러면 조현병 환우들이 보통 어떻게 지냅니까? 아까 고립이라고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네네네. 다양한 환우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조현병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회사의 팀장님, 또 교회의 목사님, 그냥 저희 일반적으로 다 생활하시는 분들, 조현병인 환우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또 그에 반해 아예 집 밖에 못 나올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이신 분이나 아니면 정말 괴로움에 빠져서 계속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경도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천차만별이고요.
그래도 사회생활에 좀 조현병이 있지만 네. 사회생활이 되는 건 약간 경.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33으로 보통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30%는 이제 아예 너무 힘든 경우, 30%는 이제 그래도 중간 정도. 증상은 있지만 생활은 좀 가능한 나머지 30%는 정말 조현병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사회생활도 잘 하시는 분들 30%입니다.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이 네. 확 드는데 그러네요. 아까 말했던 튜닝 포인트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이게 그 무료 상담하는 조현병 사람들을 그 한우들을 무료 상담하는 그 이름이
네.
튜닝 포인트.
네, 맞습니다. 네. 튜닝 포인트가 사실 저희 집단 상담의 이름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저희의 단체가 되어서 단체의 이름으로도 좀 확장이 되었고 이 튜닝의 의미가 다들 아시겠지만 조현하는 거거든요.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현병의 혹시 의미를 알고 계실까요? 조현의 의미.
조현.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의 의미가 이제 현악기의
조율한다.
그쵸?
맞죠.
맞아요. 고르다. 조율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튜닝한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관된 이름인데 조현병이라는 병 이름이 사실 되게 예뻐요. 어떤 의미냐면 현악기들이 굉장히 섬세한 악기라서 매번 연주를 할 때마다 줄을 이렇게 조율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조현병 당사자분들도 마음의 줄을 잘 고르면 조율을 하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네가 약간 아직 조율이 안 돼서 띡 소리가 나는 것이지 네 원래 온 악기는 네네. 그 조율만 잘해주면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너도 어디에 끼든 화합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너의 존재다.
네. 정말 현악기처럼 섬세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도 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어떤 희망?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실 이름인데 이제 튜닝 포인트도 그거를 이제 좀 따와서 튜닝 조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집단인 거죠.
그러면 그 집단 상담을 할 때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라는
네네.
게?
네.
뭐가 맞습니다. 목표일까요?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조현병을 조현하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을 같이 좀 나누고 치료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을 조율하는 건데 이 세상에 조현병 당사자들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조현병 당사자들이 조현됐을 때 내는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기관 센터가 저희 튜닝 포인트인 거죠.
그렇다고는 두 가지가 보통 큰 목적입니다. 이제 한 집단이 새로 생겼어요.
네네.
그럼 보통 몇 회기 정도?
한 집단이 한 14회기 정도?
14회기.
길면 16회기 정도. 네,
그러니까 16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한 그렇게까지 또 길진 않고요. 보통 그 회기를 조금 조절을 하고 있어서.
아, 일주일에 뭐 두 번 이상 만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보통 3, 4개월 정도로 3, 4개월 구성이 정도. 됩니다.
네네. 아, 그럼 보통 한 번 모이면 그래도 집단이니까 네. 그게 뭐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한번 몇 명 정도?
저희가 많이 뽑고 있지는 않아요. 한 7에서 8명 정도로 뽑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나누고 또 매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같이 활동을 하고 이 집단 상담이 끝나면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저희끼리 또 뭔가 그 아름다운 소리로 뭔가 만듭니다. 뭐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네. 같이 심리치료 교구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른 기관들, 다른 환우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조현병을 가진 친구가 환우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까?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 다 약간 다른 차원의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를 하긴 어렵고 이런 경우가 근데 많아요. 집단으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아직은 무서워서 저와 함께 일단 개인 상담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는 그 조현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고립이라고 네네. 했는데 집단을 해버리면 네. 약간 뭐라 그럴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쵸.
할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증 중증 뭐 더 심한 케이스가 딱 있었을 때 어느 쪽으로 모이냐 따라서 그 분위기나 그 느낌이 네네. 되게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네네. 여쭤보는데
맞아요. 굉장히 그 집단 상담의 분위기는 사실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조현병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셔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서로가 어떤 팁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끌어주기도
전형적인
하고.
집단 상담의 모습으로 그건 또 가네요.
네네. 저는 사실 집단 상담에서는 뒤로 빠지는 역할이에요. 장을 마련해드리고 그분들이 치료자가 될 수 있게 많이 빠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작업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주로 한다면 이제 개인 상담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보통 개인으로 많이 신청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그래도 많이 나서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저는 그 보통 집단 상담 하게 되면 네네. 서로 간에 지지해주고 뭐 그런 게 원래 집단 상담의 의미인데 네. 조현병도 그럴까 했더니 조현병도 그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네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러합니다. 제가 다른 다대상을 집단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조현병만큼 지지하는 힘이 강한 집단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끈끈하고 그리고 밖에서 자기가 조현병인 걸 대부분 밝히진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마음껏 밝히시거든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길을 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자기의 좀 불편하느냐 힘든 그쵸. 거를 그래도 이 사람들 다 그냥 네네. 아까 얘기했던 고립이라는 중에 하나가 이해 못 해주니까 근데 네. 내가 얘기하는 순간
다 이해하니까 그렇죠. 고개가 끄덕끄덕 정도가 아니라 막 박수도 나와요. 나도 그렇다.
혹시
이게
때로는
증상이었나?
이거 나보다 심하네 이것도 있습니까?
있죠. 나보다 이 부분이 되게 심하다. 너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게 되게 자동으로 돼요. 이런 공감과 지지가 굉장히 파워풀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집단이라
지금 뭐 네. 말씀하신 건 들어보면 이제 6년 정도 하셨고
네.
한 해 그 한 그룹 형성되면 8에서 뭐 10명 정도 됐으면
네네.
뭐 보통 봐도 지금 한 뭐 70, 80 좀 더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같이 근데 그 모임이 처음에 만났던 모임이 지금도 이어지는 모임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일기에
네, 그렇죠. 일기죠.
그렇죠? 그 일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여성분들만 모였던 집단이에요. 조현병 언니들 집단이라고
언니들.
네. 그 집단은 아직까지도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도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조현병 아까 말씀처럼 조현병 자체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 조율하면서 지금은 조율이 맞는데 또 어느 타임도 그 조율이 좀 느린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지지도 받고 뭔가 좀 다시금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계속 사실 저희 현악기 연주할 때마다 조율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치가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은 있지만 완치가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현병성 증상에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이거 조현병 증상을 가지고 공존하는 거죠.
아, 공존하는
거.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증상을 없애자보다
근데
증상을
제일 무서운
갖고
게
사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극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조율해서 여기 집단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극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집단 내에서.
아니, 집단 내에서 아니고 이제 사회.
내부에서?
집단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서 좀 했는데 나의 또 원, 아까는 조율, 그 원 집단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쵸,
사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 보면 자기가 이제 자극 받게 되면 또 이게 순간적으로 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회생활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 자극을 받고 그래서 정말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또 급성기 증상 나오고 이게 반복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했다고 그냥 증상이 다 없어지고 이런 게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더 심해지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환은 그래서 더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질환인 거고요. 그래서 이 질환은 매일매일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루틴.
그렇죠. 그걸 집단 상담에서 사실 해보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누가 막 자극받으면 갑자기 나 이거 해야 돼. 막 하면서 진정시키는 그런 것도 하나의 루틴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기 돌봄의 루틴이나 아니면 되게 평범한 거예요. 몇 시에 자고 몇 시 일어나는 거. 그리고 밥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감사의 세 줄. 그게 자신을 지켜주는 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한 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일인데 집단 상담은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고 1년에 딱 두 번이잖아요. 근데 워크북은 매일 할 수 있어요.
그 워크북 얘기는 노래 한번 듣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귀를 기울이면.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조현병 환우들과 함께 무료 집단 상담 튜닝 포인트를 활동하고 계신 박소미 심리치료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워크북 얘기를 하다가 끊었습니다. 워크북 뭔가 기록한다. 그거는
맞습니다.
뭐 나의 좋은 추억들이 대부분이겠죠.
맞아요. 이 워크북은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초창기에 제가 워크북을 시작한 건 진짜 투박했어요. 그냥 A4에 아무거나 막 쓰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성경책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성경의 이제 시 구절 시편을 이렇게 그 언니들이 쓸 수 있게 마련해주고 느낀 점 쓰고 감사 일기 쓸 수 있는 칸 그리고 본인들 뭐 먹었는지 일상을 다루는 칸들로 구성이 돼서 그걸 숙제로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일주일 하고 안 할 줄 알고 그렇게 투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봐 하고 이제 줬는데 이거를 1년을 하루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 언니들이.
일기를 잘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일기를 대충
맞습니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워크북은 날아갈 뻔했는데 도리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워크북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너무 소중한 모습을 보면서 이 워크북 대박인데? 라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아니 저는 안 할 줄 알고 이렇게 기대 없이 했는데 너무 일기를 잘 만나서 그 일기 멤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책자 형태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걸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
커진
뭐
거죠.
효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워크북을 하고 나서 언니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행동적으로는 저에게 하루에 10번씩 전화를 했거든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냥 저를 계속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워크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연락을 안 해요.
생각보다 워크북을 써야 된다고 하면 뭔가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말로써 누구한테 풀어내서 저 사람을 이해를 하니까 저 사람 말로 풀어내야 되는데 글을 써버리면 아 그래 여기다가 그걸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풀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워크북에 써서 저희 튜닝 포인트 집단 상담에 가져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워크북에 쓴 내용을 본인도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소미야 내가 이거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내가 안 아팠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아.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다양한 분들께.
그 내용을 쓸 때.
네네.
좋은 것만 씁니까? 나쁜 것도 씁니까?
나쁜 것도 쓰죠.
아, 아,
엄마한테 뭐 혼난 거.
아, 아, 아.
오늘 엄마가 나에게 뭐 너는 뭐 이렇게 밥만 축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다 쓰세요.
어떤 느낌이 지금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나에게 정리된 말을 해주는 듯한 그 워크북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자기에게 해주는 말의 의미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내 삶에 놓쳤던 감사한 부분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좋은 구절들이 있네 이런 긍정적인 것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조현병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워크북을 쓸 때는 내가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 예민성이 좀 그러니까 외부적인 예민성이 좀 떨어지니까 좀 거기에 좀 편안함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네, 뭐 어쨌든 몰입하고 그 증상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건강했을 그때의 추억을 계속 되새길 수도 있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를 쓰시면서 느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이분들에게는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서 계속 제가 튜닝포인트에선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이 워크북 활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그 무료 상담하세요?
네.
무료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무료로 심리치료사를 하길 원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현병 당사자분들을 제가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연락을 많이 하셔서 이거 뭔가 공식적인 뭔가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조현병 집단 상담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규칙을 세우다 보니 이게 이제 공식화되고 상담으로 아예 형식화되어진 거죠.
원래 이 무료 상담, 그 조현병 무료 상담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상담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중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집단 상담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무료 상 그러니까 다른 병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맞죠.
왜 하필은 왜 조현병을 잡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참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집단 상담을 무료로 하더라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왜 조현병이었을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조현병 언니를 만났던 순간에 이 언니를 대상으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언니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였고 내가 참 이 세상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이 언니에게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어서 그거를 값없이 저도 나누기를 선택한 거죠.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첫 만남을 잘 하셔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일기 잘 만들어서 워크북 꾸준히 가고 하필이면 만났던 사람이 조현병인데 그래 그런 마음 있어서 가고.
네. 그렇죠. 첫 만남이 중요했던 맞네요.
이거 제가 두려운 질문이긴 한데 첫사랑이십니까?
뭔가요?
뭐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데 결혼하셨다고?
아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첫사랑 아니군요.
여기서 처음은 아니었네요.
아, 네. 아니, 지금 모든 게 다 처음에 잘 만난 사람들하고 그 영향 때문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셔서.
네, 듣고 보니까 맞네요. 처음에 만났던 분들이 영향이 확실히 있네요.
혹시나 제가 곤란하게 드렸다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조현병을. 사실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고립된다는 개념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조금 제 이상해. 좀 이상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이상함이 되게 무서움으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시죠.
내가 볼 주변에서 뭐 물론 심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은 안 하셨기는 하겠지만 좀 너 괜찮겠어?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무섭지 않냐, 아니면 너무 이렇게 힘든 대상을 꼭 해야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 아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는 드렸지만, 그분들이 조율됐을 때 내는 소리를 듣는 상담사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어쨌든 얻었고, 그 소리가 되게 아름다워요. 놀랍고. 그래서 묘한 매력도 확실히 있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남들은 우려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기쁨이 있는
나만이
집단이죠.
아는 기쁨이 있다.
네네. 분명히.
사실 네.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조현병을 한우를 만나면 네. 사실 뭐 누구나 제 생각에는 누구나 멈칫한 것이 있죠. 물론 죄송한 얘기이긴
네,
하지만
충분히
그래서 아 저분이 옆에서 제 조현병이야 아니면 저 조현병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아 그때부터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딱부터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걸로 100명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100명 중 한 명은 굉장히 높은 퍼센트율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에서 멈칫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말씀드린 대로 경증이신 분들은 숨기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조현병이 이렇게 상담도 하지만 약물도 네. 치료를 하잖아요.
네,
약물 맞습니다. 치료하는 것과 이 상담하고의 큰 뭐 같이 병행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효과적인 거로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약물 치료는 조현병의 양성 증상을 잘 잡아줍니다. 양성 증상은 이제 플러스인데요. 이 병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환청, 뭐 환시, 뭔가 보이고 망상 이런 것들은 약물이 아주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심리치료로 잡으려는 접근보다는 약물치료로 잡으려는 접근이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의 부분,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마이너스 뺏어가는 거거든요.
아.
계속 우울해지고 무기력, 무감각, 감정들도 점점 메말라가는 거, 그런 무공감 이런 증상들은 약물이 해줄 수 있는 증상이 또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접근해야지 공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심리치료적인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내릴 수 있는 것이 약물이긴 한데
도움을
마이너스인 걸 올려주는 약물은 없으니까
그쵸.
이 부분은 그 상담을 통해서 그걸 잡아주는
네.
역할을 하네. 그럼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뭐 제가 아는 바에 조현병 환자들 대부분 약물만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반대의 경우도 많죠. 약물을 안 드시고
아.
다른 접근법만 찾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셔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는 두 가지 다 물론 뭐 마음은 알고 이해를 하지만 훨씬 더 양쪽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약물도 먹지만 약물도 해서 치료를 하지만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
네,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칫 모르면
거죠.
이거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야, 그 요새 약으로 잡히던데라고 툭하니 얘기하면 내가 그러니까 오버된 행동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네, 네.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무료 상담해보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이분들의 변화 이런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저희 그 예전에 일기 또 일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옛날에 저희가 그 랩을 하나 랩 가사를 썼어요. 한번 콘서트를 준비해 보겠다고 이제 시처럼 그 노래의 가사를 적었는데 그게 이제 소원이라는 랩 가사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그렇죠.
소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소원 내 소원은 엄마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내 소원은 빵과 커피 팔아보는 것. 내 소원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내 소원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 내 소원은 우리 함께 소풍 가는 것. 내 소원은 우리 모두 행복한 것. 우리 모두 행복하게 활짝 웃는 것. 요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에서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이 소원 중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때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랩 가사로 만든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막 부르고 노래 짓고 시로 읊었던 것이 지금은 다 이루어졌네. 그걸 봤을 때가 제 인생에서 또 제가 이 집단 상담하면서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소원이라는 그 읽어주신
네네.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조은병 한우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냥 그 일반적인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맞아요.
그 당연한 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느냐.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연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네네.
그거에 대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미안함이나 감사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네네.
참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그들한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다운시키고 업시키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머물러야 되고 그 많은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했고.
그 소원 하나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소원은 하루 만에 달 수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밥 먹을 수 있고.
네네.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그치? 것처럼. 그 이게 안 되면 넌 왜 그딴 짓을 사니? 라고 핀잔 주면서.
네네. 더 원대한 것들을 바라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사를 잊고 살고.
소소한 것들에서 뭐 기쁨이라면 기쁨이겠고 그 부분을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네네.
우리는 야 이거는 다 하는 거잖아 그 다음 하다 보니 어떻게 보게 되면 조현병 환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그 감사 조현병 환자들이 바라는 그 소원을 감사하게 생각 못하는 우리들이
네.
더 무섭다는 생각도 갑자기 확 듭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은 이런 거에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희망인 거죠. 세상에게 이분들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한테는 정말 잔잔한 그런 것들이 희망인데 그렇죠. 우리는 뭔가 더
자꾸
무언가
더 높은
더
곳으로
뭐 취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깎아먹는 거를 자기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리어 이 조현병을 가진 한우들을 보면서
네.
아 그래 어떡하지? 라고 봤다가 아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역으로 지금 바뀌어서
그게 이제 이분들이 저희를 조연하는 조율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그 희망의 모습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런 감사를 하고 이런 소원을 꿈꾸고 이걸 이뤄내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연이 되는 거죠. 저희의 이 조율되지 않은 마음들이 이분들의 모습으로 조율되는.
지금쯤 조금 이제 잊혀진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코로나 때 그 이적이 불렀던 노래 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코로나 전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였고 뭐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그 부분, 그
네.
노래가 아마 그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코로나 때 2020년도 그 연말 때 엄청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라는 뭐 노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래 코로나 때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걸 못하네 아, 우리 언제쯤 그걸 다시 돌아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뭐야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코로나가 돼버렸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때 너무나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던 걸 지금 우리는 다
또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당시에 그 감사함을 또
그쵸, 놓치고
아니 그리고 그때 그렇게 바랬던 것들을 딱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네네. 그렇네요.
이거 그 복지관에서도 운영하신다고?
네, 이게 이제 조금씩 확장이 되어서 저희 튜닝 포인트의 집단 상담 요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구에도 조현병 당사자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역구에 가서 튜닝포인트 집단 상담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어우, 전국구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현병 관련돼서 그 상담해주신 분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네, 물론 뭐 또 있으시겠지만 또 되게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조현병 청년들이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끼리 서로 강점을 봐주고 서로를 이렇게 지지하고 또 뭔가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네 이런 과정을 되게 흥미롭게 보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서로 간에 지지해주고 들어주고 그 모으면서 각자가 다 아픔이 있는데
네네.
도리어 이제 지지해주는 것보다 서로 간에 또 치유자의 역할을
네.
야 내가 너 네 마음 알잖아. 또 이거 참 이게 그 가끔씩 어떤 우리가 뭐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됐든 그 이태원 사건이 됐든
네네.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이태원 그 유가족 한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누가 제일 유한이 이런 좀 신뢰된 질문이었지만 누가 왔을 때 제일 유한이 되십니까?라고 했더니 세월호 가족들이 왔을 때 그냥 눈만 쳐다보는데. 서로 간에 약간 아이를 잃은 슬픔. 그러니까 그냥 어떡합니까? 위로합니다. 그런 말보다 그냥 눈빛에 서로 간에 그 애잔함이 그러니까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간에 그 그렇죠. 공감되는 것들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조현병 한우들이 네. 자기들끼리 그것들이 서로 간에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지 이건 네네. 이런 느낌 약간 네, 좀 이거하고 연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 알코올 중독 그 모임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들긴
네,
합니다.
아무래도 자조 모임
하는 때
그리고 이분들끼리 통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과자 선거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말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네.
이제. 조현병 한우들과 함께 일을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번 연도에 정말 하고 싶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 북 캐릭터를 활용한 집단 상담을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 집단 상담의 매력이 있다면 각자가 북 캐릭터가 있으세요.
북 캐릭터?
네, 이제 북캐라고 부르는 북
그쵸, 캐릭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온전히 드러나기 좀 두려우니까 다른 모습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활동을 주로 하는 또 부분이 있으니까 그 활동명인 거거든요. 본인의. 그래서 가명처럼 그 활동명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고립을 막아주는데 이게 또 톡톡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게 이 북 캐릭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써봐야겠다. 그런 집단 상담을 또 만들어야겠다. 요걸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책으로 이제 비영리로만 지금까지 만들었다면 좀 영리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죠.
요거는 한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인 사실 조현병 환자가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진짜 주변에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들을 그냥 망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이제 사람들이 접한다고 한다면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나?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조현병이라는 이 병의 의미를 알아주세요. 조현병이라는 병이 그거잖아요.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네네네.
이분들의 마음의 줄이 잘 조율되면 이분들 아름다운 소리 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꼭 막 도와주고 뭔가 케어해주고 이런 것도 물론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지만 그냥 아 조현병이 조현병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기만 해도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조현병이 있다면 아 내가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 사람들 조율하면 진짜 멋진 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지금 저런 건 지금 뭔가 안 맞아서 그런구나. 내가 네, 조금 그쵸. 기다려주면 자기가 뭔가 찾아내겠구나라고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죠? 그 현악기가 조율된 걸로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도 조율을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조율되면 저희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조율합니다. 감사의 포인트를 잡고요. 세상에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아, 이 세상에 이래서 의미가 있구나를 저는 이분들 통해서 정말 깊이 배워요. 제 마음이 조율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진짜 그 현악기 자체 조현이구나라고 받아들여주시고 알고만 계셔도 아주 정말 그분들에겐 너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박소민 심리치료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당연한 것들. 오케스트라 연주는 한 악기의 현만 조율한다고 좋은 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서로의 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리를 맞추고 때로는 소리를 조율하기 위해 잠시 멈춰선 악기를 기다려주는 노력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합주가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Mart 다이나스피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래니 플랫 즉 소형 별채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새로운 중동지역 전쟁 발발 기로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됐지만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인해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4월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한다고 교황청이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4월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카메룬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교황의 아프리카 방문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콩고 민주공화국과 남수단을 방문한 뒤로 처음입니다. 특히 알제리는 교황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교황은 아프리카를 찾아 카톨릭과 이슬람 간 소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카톨릭 신자의 약 20%가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6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가경자로 선포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경자는 교황청의 시복 심사에서 성덕이나 순교 사실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에게 붙이는 존칭입니다. 가경자가 된 이들 중 한 번의 기적이 인정되면 복자, 두 번 이상의 기적이 검증되면 성인으로 각각 추서됩니다. 교황은 스페인 방문 기간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이 거쳐가는 스페인령 군도 카나리아 제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8일에는 유럽의 소국 모나코 공국을 방문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그래니 플랫, 즉 소형 별채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겉보기와 달리 집주인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최대 70제곱미터 규모의 단독 소형 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 등의 절차 없이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족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기존 차고를 개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택을 증축하는 것도 제외됩니다. 이동식 오두막이나 중고 자재앱 사용도 불가하고 자가 시공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맡거나 감독해야 합니다. 문제는 책임입니다. 그동안 건축 동의 절차를 거치면 지방의회가 일정 부분 점검과 감독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번 면제 조치로 그 책임이 사실상 집주인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향후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집주인이 떠안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건축 동의가 면제되더라도 자원 허가, 배수 기준, 인접 건물과의 거리 규정 등 다른 법적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기여금이 부과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고령자를 위한 완만한 진입형 샤워 시설 등이 현행 조건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정작 노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를 단순화한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인 비용이나 복잡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더 쉽게 짓는다는 인상과 달리 준비와 책임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는 지적입니다. 외무장관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란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출국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 국가로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주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이란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주,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과 함께 에스칸다르, 모메니 나무장관, 예스마일 카티프 정보장관, 모하마드 모바헤디 이자드 검찰총장을 포함한 40명을 대상으로 여행 금지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구성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터스는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현지 정권이 무고한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보복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식 등록된 인원은 26명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의 뉴질랜드인이 이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의 자국민의 생체 정보 제공을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와이버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새로운 국경 보안 협정 체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연말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비자 면제 지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 공유 범위와 보호 장치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보 공유 Five Eyes 정보 동맥 틀 안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 협정은 자동화된 데이터 접근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투명성 부족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마오리 공동체에서는 DNA 등 문화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의 해외 공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협정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 당 지도자 윈스턴 피터슨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국영 항공사 에어 뉴질랜드 지분 매각 논의를 두고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패닉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약 4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과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핀터스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이념적 주장만 갖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라고 비판하며 정치인이라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손실을 지적하며 Get woke, go broke, 깨어있다고 떠들면 망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매각 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스 대표는 에어 뉴질랜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운 시장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같은 시점에 매각을 논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한 항공사 지분을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 펀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 보유 지분이 계속 국유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당과 녹색당도 각각 짧은 손실만으로 전략적 핵심 자산 매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당 측은 지역 연결성과 국제 운항 같은 핵심 서비스 통제권을 잃을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는 공공자산 매각은 일상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이라며 국영기업은 국민 소유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윈스턴 핀터스는 에어 뉴질랜드의 재정 손실에 대응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 맹목적 이념에 기반한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트당은 총리가 올해 선거에서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회사의 가반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인 피터스는 매각을 제안하기 전에 정치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에어 뉴질랜드가 12월까지 6개월 동안 최종 손실 4천만 달러를 기록하자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 매각 아이디어를 제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매각에 대한 질문을 일축하며 이번 임기 동안에는 자산 매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퍼스트는 오랫동안 국유 자산 매각에 반대해 왔습니다. 피터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어 뉴질랜드가 정시 운항을 개선하고 지역 노선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항공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분을 매각하자는 요구는 경제적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동 빈곤 활동가들은 뉴질랜드 통계청 스탯스 뉴질랜드 새로운 자료를 발표한 이후 많은 가족들이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삶의 필수품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아동 7명 중 1명이 물질적 결핍 상태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위원회는 통계청의 데이터가 2025년에 물질적 결핍 상태에 있는 아동 수가 16만 9,300명으로 2022년 12만 1,800명보다 4만 7,500명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마드는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절반은 부모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해 있다며 아이들을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충분한 임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빈곤 행동 그룹 Child Poverty Action Group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아이작 건스는 그들은 전기 요금과 임대료를 지불해 불을 켜고 집을 유지하기 위해 했으며 동시에 푸드뱅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나라에서 누구도 그런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현재 통계가 충분치 좋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동 빈곤 감소 담당 장관 루스 업스터는 아동과 청소년 전략에서 아동의 물질적 결핍을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근로 세액 공제 in work tax credits와 보육비 지원 정책인 패밀리 부스트 도입 등 키위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변화를 추진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스태티스틱 뉴질랜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하는 저소득 가구 5가구 중 3가구가 소득의 최소 4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 11명 중 1명은 물질적 결핍, material hardship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 재정 통계 담당자 빅토리아 트렐리빙은 점점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식비, 의류와 같은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득이 부족하거나 겨우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아동 빈곤 데이터와 함께 가계 소득 및 주거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 중 40.6%가 자신의 소득이 부족하다 또는 겨우 충분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전년도 38.5%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전체 인구의 9.1%가 물질적 결핍 상태의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물질적 결핍 상태로 분류되려면 사람들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18개 항목 중 7개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 더 저렴하거나 적은 양의 고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주거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차 가구는 평균적으로 주당 505불 50센트 달러로 임대료로 지출했습니다. 평균 주간 임대료는 9%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상승률 8.8%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차 가구 중 55.2%는 자신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겨우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55.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구의 총 모기지 상한액은 1년 동안 4.9%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이자 비용 상승이었으며 주당 이자 비용은 2024년 423불 40센트 달러에서 2025년 452불 10센트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원금 상한액은 변동 없이 주당 252불 60센트 달러였습니다. 모기지를 상한 중인 가구 중 38.9%는 식비, 의류, 주거비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 소득이 부족하거나 겨우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34.6%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7만 2,600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가구 중 모기지 보유 가구의 60.6%, 임차 가구의 57.7%가 소득의 최소 4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트렐리빙은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부담 능력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대료나 모기지를 지불하는 저소득 가구 5가구 중 3가구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새로운 중동지역 전쟁 발발 기로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 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됐지만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인해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대표인 스티브 위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럴드 쿠스너는 강경한 요구안을 들고 이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위코프 등이 행정부 내 강경파와 의회 공화당원들로부터 유화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강경 요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내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해체할 것과 남아있는 농축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이란에 어떤 핵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일몰조항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됐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 합의에는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화당은 이를 너무 약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2019년 옥중 사망한 제프린 엡스타인과 교류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른 베르게 프렌테 세계경제포럼 총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덴 총재는 26일 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심사숙고 끝에 세계경제포럼 WEF의 총재 겸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며 8년 반 동안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외무장관 출신으로 2017년부터 WEF를 끌어온 브랜데 총재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건에 총 60여 차례 등장해 WEF의 자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문건에는 그가 엡스타인과 함께 비즈니스 만찬에 3차례 참석했고 이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겼습니다. 브랜데 총재는 이와 관련 2018년 미국 뉴욕 방문 때 전직 노르웨이 외교관 대리의 리드 라르센에게 엡스타인이 참석하는 만찬에 초대받았고 이듬해 다른 외교관 개빈들과 비슷한 저녁자리에 두 차례 더 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엡스타인을 미국인 투자자로 소개받았다며 엡스타인의 과거 범죄를 알았다면 모든 초대와 연락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연합뉴스 취지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논의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들은 구글의 1대 5천 축척 지도를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국외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것입니다. 구글은 현재 정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한 SKT맵의 1대 5천 축적 지도 데이터를 사용 중입니다. 이는 데이터 국외 반출 없이도 가능한 단순한 전자지도 표시 서비스로 길찾기 등 기능 등이 포함된 지도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구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기지를 포함해 민간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걷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었던 상호 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한미 관세 협상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아렌젠,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56원 6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5원 2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48원 1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가벼운 비가 내립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지맛, 다이나스피,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패밀리 데이 아웃 가족 나들이 안내입니다. 노스코트 중심에서 열리는 무료 가족 나들이 행사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 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노스코트 중심부의 피언 플레이스에서 있습니다. 노스코트 여름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에는 커뮤니티 바비큐, 라이브 음악, 야외 게임, 피크닉 공간,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무료 아이스크림 스탠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영화 상영 올드보이 안내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2004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올드보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관람가이며 본 영화는 강렬한 액션 장면, 욕설, 노출 및 성인용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무료 예약은 eventfinder.co.nz에서 하시면 됩니다. 무료 패시피카 데이 와이헤키 아일랜드 안내입니다. 패시피카 데이는 와이헤키 섬과 하우라키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태평양 문화를 기념하는 무료 가족 친화적인 문화축제입니다. 행사에는 전통문화 공연, 사모아, 통가, 국제도, 피지, 마오리족의 공연이 있으며 라이브 음악, 태평양 음식 가판대 및 바베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서페달 홀 6 해밀턴 로드 와이에키 아일랜드에서 있습니다. 더 오클랜드 우든 보트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목선 축제가 2020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해안가의 상징적인 네 곳, 즉 바이아덕트 이벤트 센터, 젤리코 항구, 뉴질랜드 해양박물관, 그리고 퍼시보트 보트 세트에서 개최됩니다. 무료 축제로 아름다운 목선들로 가득한 항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3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게시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